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울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으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행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땅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장정,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나이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또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을 합치면 그 숫자는 최소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기는 영어 제목 그대로 엑소더스의 대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제목은 그 가사의 첫 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도 원래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부엘레시모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의미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라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주전 28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게네시스, 발생,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 즉 out of를 뜻하는 의미의 엑스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출애굽기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등장과 소명받음이고 5장에서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고 14장에서 18장은 홍해를 건너는 일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 율법들이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와 성막을 만드는 일, 안식일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8장과 19장에서 40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문자대로 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에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이 엑소도스 길 밖으로의 길이라고 한다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에이스호도스 길 안으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 안으로의 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열어주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길 밖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길로의 들어감, 즉 가나안 땅으로의 들어감이 없다면 그들의 나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녀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은 태어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신실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건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함인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길 안으로의 길에 들어섬이 없다면 길 밖으로의 길로 나옴은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토라 속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기, 설교, 가르침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규칙, 계명, 법률의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를 학가다라고 하고 후자를 할라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 토라, 율법에서 이야기로 대변되는 학가다가 중요합니까? 법률로 대변되는 할라카가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 중에 이야기에 해당하는 학가다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할라카의 내용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그 부분들은 아예 모르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1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인 23장 31절까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긴 본문을 저 역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또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거나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할 때 유괴 또는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형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두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참사 가운데 하나인 성수대교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만큼이나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들은 영화 지존무상에서 그 이름을 따오고 뭐 소설 야인 뺑기통 같은 범죄 소설을 읽고서 범죄단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고 양들의 침묵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판에서 8개월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범죄했을 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을 짓는 기술도 배워서 아지트 살인 공장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방송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도 입으로 나는 인간이 아니다. 압구정동의 야타족들 다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게 안타깝다고 서슬프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목숨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나라를 휩쓸은 것 같습니다. 또 1994년에 지존파만큼 사건만큼이나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부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충격적인 살인 사건은 아마 도끼로 일가족을 몰살시킨 그 고재봉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어머니 아버지를 목 놓아 울며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살인범도 자기 부모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꾸지람을 하자 복수와 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참 많은 살인 사건들이 참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다시 이 땅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이를 인간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만큼 살아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도 느끼고 소망도 누리게 됩니다. 21장 18절에서 27절은 상해보상법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주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싸우다가 상대를 때려서 다치게 하면 완치가 될 때까지 그 치료비 다 물어주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 다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과 싸우다가 그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인이 종을 다치게 한 경우를 20절, 2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이 죽을 만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질을 당한 종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다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핏 이해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물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사람이 싸울 때 상대를 다치게 한 도구가 돌이나 주먹입니다. 상대를 돌이나 주먹으로 칠 때는 의도를 갖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그런 돌이나 주먹이 아니라 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로 세우려고 하거나 바르게 가르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아마 종이 잘못을 해서 주인이 그 종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매질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종에게 무슨 지병이 있어서 2, 3일을 앓다가 죽게 된 경우에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때에는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21장 22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동해보복법, 즉 당한 대로 갚는다는 법과 또는 탈료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한 경우 그 뒤에 나옵니다. 남편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아내가 끼어들었다가 그만 상대에게 맞아서 유산을 하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하다는 단어가 유산하다의 뜻도 있지만 조산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에는 조산하다로 번역합니다. 남편들의 싸움에서 그 아내의 태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판사의 판결대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생명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태아가 그렇게 존중이 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 지금은 굉장히 잔인한 법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세 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한 대는 그 원금이고 나머지 한 대는 이자, 또 한 대는 이자고 또 나머지 한 대는 보너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복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만 갚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비를 요청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 법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손이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 없을 것이고 눈이나 이가 상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태아가 유산 또는 조산을 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보상을 하라고 했다면 다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해결하라는 방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눈과 이로 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만큼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제가 제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겠습니까? 뺨을 때리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의 뺨을 치면 왼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치려면 제가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지만 손등으로 맞는 것은 더욱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보복의 수준, 보복의 원리를 더욱더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장 28절에서 36절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인의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소를 죽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그 짐승값을 물려주고 그 짐승은 자기가 가지랍니다. 또 세 번째로 소가 소를 받아서 한 마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두 소를 모두 다 팔아가지고 반반씩 나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은 도둑질에 관한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소는 다섯 배로 갚고 양은 네 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한 마리를 훔쳤다가 들키면 다섯 마리, 네 마리도 쉽지 않지만 한 열 마리를 훔쳤다가 걸리게 됐을 경우에는 50마리, 40마리를 갚아야 합니다. 또 밤에 도둑을 보고서 그 도둑을 죽게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하고, 혹 도둑놈이 짐승을 훔쳐가서 그것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두 배로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 법은 남의 재산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사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의 4배, 5배를 갚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그 방법은 아마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음을 통해서 자기 그 사람 자체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장 5절에서 15절은 재산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짐승이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먹어버렸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난 농작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혹 내가 그 놓았던 불이 다른 사람의 곡식을 태워버렸을 경우에도 자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갚아야 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맡고 있다가 도둑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도둑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과 함께 두 배로 갚으면 되지만,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맡은 사람이 재판장, 그 재판장 앞에 1이라는 작은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물건을 맡고 있다가 도둑을 당한 사람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이 그 도둑을 맞은 것에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 짐승을 맡고 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게 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짐승에게 찢겨 죽어서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실수로 부주의로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22장 16절 17절은 혼인빙자 간음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깨워서 동침하게 되었을 때 납폐금은 우리가 그 드릴납자에 패배할 때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할 때 드리는 것을 뜻을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납폐금을 주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납폐금을 처녀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동에 여전히 명예살인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딸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연약한 여인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2장 18절에서 20절은 이방 관습을 반대한 규례들입니다. 무당, 그 문자적으로는 마술사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고, 수간하는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가만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규정들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방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무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극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무녀가 아닙니까? 또 그 해를 품은 달에서 그 여주인공이 무녀입니다. 고대 그 모압이나 바벨론, 애굽에서는 무녀들을 통해서 점치는 일이 다반사였고, 애굽에서 수간도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 즉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계명에서 강조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이 되었습니다. 22장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약자가 셋이 있는데 객,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거의 대부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객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그네를 잘 돌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과거에 다 나그네였고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본 TV 드라마 가운데 일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 쪽 집안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집안이고 여자 쪽 집안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결혼을 허락받고서 양쪽 집안이 서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양쪽 집안이 다 3대가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자 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치면 한 100여 년 전에 그 여자 쪽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월이 오래 지나서 우리의 자손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밖에서 드러납니다. 또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더 잘 드러납니다. 평일에 거룩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3장 1절에서 9절은 재판의 공평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하고 위증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하고 부자라고 편들거나 가난하다고 편들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십계명 중에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낙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1톤 트럭이 넘어져 물건들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옆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아니면 그거 쌤통이다라고 말하거나 앞으로 1년 동안 참기름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장들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정의이고 멀리 해야 할 것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바른 재판관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정의 무죄, 불의 유죄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을 프랑스 말로 그 포드방이라고 합니다. 그 포도주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뇌물로 포도주를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말로 뇌물을 데스 드 더블러입니다. 그 테이블 아래로입니다. 아마 뇌물을 포도주를 줄 때 테이블 아래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무엇을 줄 때 테이블 위로 주면 선물이고 테이블 아래로 주면 뇌물입니다. 물론 우리말로 뇌물의 다른 말은 사과상자입니다. 재판을 맡은 사람이 진실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위에서 재판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장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6년 동안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지만 7년째는 그 땅을 묵혀두어서 거기서 자라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또 거기서 남은 것들을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엿새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합니다. 그래야 짐승도 쉬고 종들도 쉰다고 합니다. 이 계명은 1년 중에 하루, 7년 중에 1년을 쉬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쉬는 동안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쉬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이 쉼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주중에는 티격태격하더라도 주일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적어도 주일에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놀라서 엄마 오늘은 왜 평소와 같이 달라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말하십시오. 오늘 주일이잖아.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소에는 속으로 재수없어라고 하고 지나가셨더라도 주일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어놓으면서 주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도 평소에는 생선 대가리만 주다가도 주일에는 생선 꼬리라도 좀 더 주십시오. 혹 침대 위에 실을 해놨을지라도 창문 밖으로 던지지 말고 그 개나 고양이를 안고서 오늘은 주일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아마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23장 14절에서 19절은 새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급했기 때문에 그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서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새 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아가는 게 귀찮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아오라고 합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지금 어떤 은총 속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서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과 각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완벽하셨기 때문에 7일째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지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충분했고 완벽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한 주간 동안도 그 완벽하신 하나님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즉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이때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3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책임, 즉 주의사항입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제나 요구하셨던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게 여겨집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2절,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 경험했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것을 먹었고 40년 동안 광야 속에 있어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은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숨길 수 있을까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였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온 세상이 새로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인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긴 말씀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일들이 그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애굽을 나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체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신랑, 새 신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새로운 신랑과 새로운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을 뜻합니다. 결혼하고서 한동안은 싸우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와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상대와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삶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핀 이 말씀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31절 상반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싸울 때 형에게 야 너 형다워 라고 말한다면 그가 이미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형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동생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부모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25절 상반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로 귀결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에서 시작하고 이어지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바로 오늘이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성당에 대자보를 붙인 지 49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샀습니다. 그 면제부를 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연옥에 빠지지 빠져 고생을 하지 않는 보증서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 루터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파는 면제부를 가지고 와서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으로 정성스럽게 써서 붙인 대자보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마르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해서 대학 안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자보의 그 면제부에 대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한 것은 그 면제부를 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비록 작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참다운 종교개혁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21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건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음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인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 앞에서, 불신 친구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부터 참다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